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 며칠 참 춥죠. 예, 그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엔 서울의 기온이 진짜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대단한 지역입니다. 북극의 그린란드,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뭐 이런 지역보다도 더 추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거 두 대 중에 하나 끄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한 대 끄셔야 되는데. 예. 오늘도 역시 많이 춥습니다. 예, 교회 오실 때 예, 손을 불면서 예, 손발 아이고 추워라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 뭐 서울만큼 기온이 낮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있죠. 예, 바닷바람과 합쳐진 최강의 겨울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기온 훨씬 더 낮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뜨끈뜨끈한 온돌방 실내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디찬, 생각해 보세요. 차디찬 겨울산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바로 따뜻한 온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있는 저런 그 온천에 들어가 있으면 뭐 영하 20도, 30도 까딱 없습니다. 혹한의 겨울산 한복판에 있다 해도 온천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않는 거죠. 아무리 시베리아 차디찬 겨울바람이 들어와도 온천물 안에 푹 잠겨 있으면 예, 추위가 내 몸을 어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푹 잠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푹 잠겨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우리말 한글의 우수성, 뭐 자타공인 세계 최고인데요.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다양한 표현 방법입니다. 특히 한글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말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뉘앙스를 가진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쉬운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에요. 결혼한 여성을 가리키는 똑같은 말이라도 보십시오. 아주머니라는 표현하고 아줌마라는 표현하고 아낙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요? 또 서울에서 쓰는 표준어 아줌마라는 표현하고 부산에서 쓰는 뭡니까? 아줌매 표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뭐라고 부르죠? 이모! 예, 다 친척이에요. 이모 밥 좀 넣어줘서. 예, 이 표현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외국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거기에 담겨진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모 그러면 아 진짜 이모님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나 이 한글로 쓰여진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외국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황순원 작가의 소설 소나기. 이 소나기가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수상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나기라는 소설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심사하려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을 딱 해놓으니까 우리 한글로 원래 쓰여진 원작, 이 한글로 쓰여진 원작에 담겨진 그 독특한 뉘앙스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상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은요, 그냥 평범하게 쭉 쓰여진 내용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쭉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 이게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첫 번째,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절로 2절에서는요, 의인화 표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사용됐어요. 보셔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한다. 또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니, 광야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사막이 노래를 부르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는 의인화 표현인데,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의인화 표현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죠.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광야, 메마른 땅, 또 사막, 이게 뭘 가리키느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의인화 표현을 연속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보이려고, 폼 잡으려고 저런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셔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나무로 즐거워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온 이 표현,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표현이 상징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본문 1절로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약성경 다른 곳에 비해서 뭐 크게 다른 점, 특별히 특별한 점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 여러 곳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구약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과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볼 거다, 이런 내용과 구별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바로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인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뵙게 될, 우리가 보게 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셔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본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본다는 표현은요, 눈으로 본다, 또는 마주 대한다, 목격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에 넣다, 획득하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뭔가를 꽉 붙잡는다. 뭔가를 꽉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구인가를 꽉 붙잡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꽉 붙잡을 때, 누군가를 꽉 붙잡을 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끼리는 난 네가 좋아 해서 꽉 붙잡죠. 왜 꼭 붙잡을까요? 히브리어에서 누군가를 혹은 어떤 대상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꽉 붙잡은 그 대상이 내 소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꽉 붙잡은 그 대상을 내 소망으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잉카 문명과 더불어서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으로 평가받는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의 주인공인 마야족이 있어요. 이 마야족은 아직까지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가지고 볼 때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건축 기술의 측면에서 대단한 수준에 도달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야족이 사용한 언어, 이 언어는 오늘날 현대의 언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마야족이 남긴 유산 중에 코디시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디시즈, 이게 뭐냐 하면 마야족이 사용하던 독특한 상형 문자, 이 상형 문자로 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탈무드, 이 탈무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코디시리에 보니까요, 마야족이 소망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놨어요. 소망은 이거다. 자, 마야족이 소망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내가 어디 어디에 걸려 있다. 내가 무엇 무엇을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소망이다. 마야족의 설명이 정말로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걸고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가 자기 자신을 걸고서 그 물질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서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만 붙잡고 자녀를 자신의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황당하게도 복권에다가 자기 자신을 걸어요. 그 복권을 붙잡고 그걸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망으로 여기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담겨진 상징적인 두 번째 의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시내가 그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5절과 6절은 저기 있는 것처럼 두 구절 모두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5절과 6절만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라 7절, 8절, 9절, 10절까지 전부 다 그때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5절로 10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그때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여기에 나온 그때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강대국이 물러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절로 10절에 나온 그때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로 1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렇습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저기 있는 것처럼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등등등등 모두 구체적으로 12가지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와 같은 12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12가지 변화의 일들, 여기서 말씀하는 12가지 변화의 일들이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가지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12가지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자, 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 밝을 것이며 못 들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쭉 맨 마지막 곳에 무엇을 무엇과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 탄식,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탄식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던 슬픔과 탄식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슬픔과 탄식이 자리하고 있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이것, 이러한 변화, 여러분께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그와 같은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맨 뒤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저 목사 지금 쇼하고 있어. 저 목사가 말한 거 다 가짜야.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런 일이 되면 어떡하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알아서 잘 대처해야겠죠? 예수를 만나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온다고? 웃기지 마. 이것만 있으면 슬픔이 없어져. 이것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기뻐할 수 있어. 이 남자의 손에는 이만한 위스키병이 들려있었어. 술에 취한 채 술만 있으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온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 남자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당신 말대로 술만 있으면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정말로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10명만 데려오면 내가 당신에게 1,000달러를 주겠어. 1,000달러 얼마입니까? 지금 따져도 100만 원이 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인정을 하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시간까지 필요 없다. 10분이면 충분하다. 근데 당장 저 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술집 아무데나 들어가면 거기에 술만 가지고도 모든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진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 부지기수다. 다 데려올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간 이 남자. 한 시간이 지나고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몇 명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혼자 왔어요. 아무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교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슬픔과 탄식을 완벽하게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아픔을 지울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슬픔 대신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탄식과 절망 대신에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이겨내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 확신함,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지난 11월 19일 드렸던 찬양입니다. 예수 때문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아픔을 지울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